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모압이 널 이스라엘에게 속국처럼 그렇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국력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국을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이 모압이 강 건너편 요단강 동쪽 편에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여러 면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이나 또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어서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모압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북왕국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유다 왕국보다 훨씬 더 남쪽 광야지대에 있었던 에돔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이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나서게 되는데, 그러다가 길의 선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쉽게 모압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그래도 방비가 허술하다 생각되는 남쪽 지방부터 공략하자 생각해서 에돔 길로 우회해서 요단강 건너편의 동쪽에 모압지대로 접근해 가기로 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만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하면서도 항상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물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은 정말 생존에 너무나 필수적인데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인들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에돔 광야에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마침내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왕의 군대를 다 모압에게 넘겨주시는 거 아닌가? 그 말은 우리 세 나라의 군대가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전전긍긍해 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러지 말고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봅시다. 그렇게 생각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첫 말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에 이기든 지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 부모들이 그동안 바알 숭배 열심히 했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바알의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내게 왔습니까? 하고 냉정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왕의 부모가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였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끼쳤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대한 해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해악을 끼쳤고 나라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만큼 몰락으로 이끌어가게 될 만큼 엄청난 잘못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부부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엘리사 선지자로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슨 길을 찾아주고 도와주고 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가보라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간청을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마음을 좀 바꿉니다. 내가 당신 봐서는 한마디 내줄 말이 없지만 여기 와 계신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일 좀 생각을 해봤죠. 거기 왔던 다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돔 왕을 생각해서는 도무지 도와줄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에겐가 여호사밧 같은 존재인가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개인으로는 그 사람 자체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세상 사랑하기가 그저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이겠습니까? 가끔씩은 아무도 전혀 신앙과 관계 있는 기독교와 관계 있는 사람이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내게 그렇게 권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안에 누구 한 사람 그런 교회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신도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몰랐지만 그 본인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고 감격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그런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 왕이나 이스라엘 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일도 없고 선지자가 도와줄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갈수 있게 여호사밧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금은고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금은고를 타게 하면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음악과 성령의 영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왜 엘리사는 금은고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금은고를 연주하면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음악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것은 긍정적으로도 아주 힘이 있고 부정적으로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가 끼치는 종교에 대한 영향력이죠. 대체로 우리가 문화를 말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음악이죠. 미술 감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극 보고 즐기는 것도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음악은 매일 우리가 접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음악이 매일 있고 오늘도 찬양대 찬양 아주 은혜롭게 주셨지만 이런 음악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또 찬송을 부르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 반대쪽으로도 잘못된 음악이 끼치는 문화적인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음악은 굉장한 마력이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선한 쪽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나쁜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매체입니다. 근데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홀로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해 줄때그 음악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 중에서 찬양, 음악 이런 방법과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고 더 깊이 기도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엘리사도 그렇게 도움받았다라고 봅니다. 다윗도 그런 음악의 능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초기 사역을 보면 그가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면 사울에게 악귀가 들렸다가도 악귀가 떠나가는가 하면 막이 사울이 광란증이 생겨서 막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하다가도 이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기라는 악기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별명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그 일생에 있어서 음악이 가지는 영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매체가 동원되고 도움을 주었을 때 다른 것에 대한 잡다한 생각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과정 속에 찬양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홀로 기도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찬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시사를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엘리사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엘리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물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데 마른 땅에 개천 판다고 해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막에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세 왕의 군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람도 비도 소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샘 물줄기를 잘 찾아서 그래서 물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질 줄 생각합니다. 아, 이게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때가 아직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때의 환경 허락하셔서 일을 만들어 주실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조건과 때가 성숙되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와 조건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른 땅 사막에 물이 흥건히 고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18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물 주시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큰 역사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을 주셔서 물을 마셨는데 전쟁에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문제 해결됐으면 그 다음엔 전쟁에 이기는 것도 허락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무개를 당신 손에 넘기겠다는 말은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죠. 이세 나라 연합군에게 모압을 다 넘겨주셔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물 문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물 문제 해결되는 건 작은 일이다. 더 큰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항상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헌신하시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만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것만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내가 미련해서 미치어 너무 게을러서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뭐 세상에 염려할 일들이 열두 바구니 가득 걱정거리가 많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 주시는 것은 작은 일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은혜는 1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좋은 샘을 메우고, 이 말은 모압을 점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모압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압의 모든 좋은 성읍들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던 이스라엘 비롯한 세 나라 연합군의 원래 목적대로 다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여기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라고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 목마른 군대를 위해서 넉넉한 물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압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작은 선지자를 찾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지자를 찾는 것이 시골 노인 같은 모습하고 앉아있는 엘리사라는 이 개인을 만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사모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정 안에서도 나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 우리 동네에서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 교회에서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교회가 여호사밧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21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 모압 왕의 문제이죠. 이 모압 왕이, 이 당시 모압 왕이 메사라는 사람이었는데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양털을 조공품으로 바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 세 군대가 몰려왔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될까라고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겠죠. 세 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몰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압이 자기 나라에서 방비만 잘하면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하게 되는 것에 이 모압 왕이 중요한 문제에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상대해서 대적해오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판단에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을 써서 전쟁을 잘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잠언 16장 보시면 내가 교만한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아무 그렇게 손잡고 동맹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런 동맹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다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맹이 연합과 마음과 뜻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중심 근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끼리 손잡아도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앞서게 되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상대방의 착각과 실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우선 이 모압왕의 첫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개천을 봤더니 물이 막 생겼습니다. 아침에가 떠오르는데 사막의 그 한가운데 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물에 햇빛이 비추는 것을 보고 붉게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아, 저건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 에돔 군대가 자기들끼리서 싸우다가 모든 병사들이 다 죽고 저게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 착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그 사막에서 피를 흘리면 피가 고여서 흥건하게 보이도록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사막에다 스며들고 말았겠죠. 근데 사막에 너무나 익숙했던 모압왕인데, 근데 그 모압왕이 그런 판단의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나라 군대가 다 죽었다. 지들끼리 치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다 죽었다. 우리는 가서 거두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건너왔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에게 이 모압의 군대가 크게 패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무슨 군대의 힘이나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판단 착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어둡게 하셔서 지혜가 우매함이 되게 해주셔서 내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꼭 상대방을 내 칼로 무찔러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다음 둘째 이들의 착각은 아직도 남은 군대를 가지고 이세 군대에 도전하면 에돔 왕이 돌파해내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했다. 7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돌파하는 돌파가 될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로 가서 먼저 에돔 왕이 제일 약해 보이니까 이 군대부터 무찌르고 나면 다른 전쟁들도 이길 수 있도록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것도 판단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모압 왕이 700명 아니라 7천명의 군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운명과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더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전세를 판단하는 착각. 앞서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판단의 착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군사력에 대한 전투 능력에 대한 착각,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자연 환경에 대한 그걸 바라보면서 첫 번째 판단 착각을 일으켰고, 둘째는 하나님은 그를 우매하게 하시니까 7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돌파하면 돌파가 될 줄 알고 도전해오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그 더 큰 실패를 이 모압 왕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자, 자연 환경도 자신이 잘못 보았습니다. 군사력, 전투 능력에 대해서도 착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 모압의 종교 가운데 가장 악하게 이스라엘을 편에서 보아서 정말 악한 종교가 있었는데 이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소위 인신 제사를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인데 주로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아주 나쁜 악습이었죠. 이런 그 자식 어린 생명들 젊은이들의 생명을 종교적인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교적인 행위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남미에 주로 있는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나 마야 문명에도 보시면 항상 동원되는 것이 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지는 제단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들이 해마다 수천 명씩 수백 명씩 그렇게 했던 일들이 그런 곳에 꼭 있었습니다. 이 모압에도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이 몰렉 종교였습니다. 이 몰렉 종교는 신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크게 이렇게 품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이 구리로 된 신상에는 얼마나 빨리 달아오르겠습니까? 시뻘겋게 달아오른 거기에 자기 자식들을 갖다 안기는 거죠. 지금 모압 왕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모든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마지막 종교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게 인신제사, 자기 왕위를 잇게 내정되어 있던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했다. 이건 영적인 중요한 착각이죠. 우상에게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면 일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그릇된 종교적인 착각. 아직도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이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면 전쟁 이길 줄 생각했었던 어리석은 종교적인 무지와 착각이 그의 마지막 착각입니다. 사람이 자연법에 대한 착각할 수가 있고 자기 능력을 계산하는 것에 착각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치명적인 착각은 종교적인 영적인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인생들 우매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애처롭고도 한심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의 마지막 판단은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잖아요. 그 신앙적 판단과 결정에 착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냐를 두고 판단과 결정에 잘못이 있을 때가 많아서 그 한 가지 판단과 결정의 잘못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잘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에게 물읍시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시다. 그분과 의논합시다.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뒤로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자식을 그렇게 어이없게 우상의 제물 만드는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희생은 컸지만 결과는 허망하고 참담한 겁니다. 항상 마지막엔 우리가 영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신앙적 결단이 중요할 때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던 이 여호사밧의 신앙처럼 해야지 모압의 왕처럼 하면은 망하고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마지막 신앙적 결심과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묻고 주의 종에게 묻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 결심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적인 판단과 결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